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기도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40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법을 모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표현들을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버지께서도 주일 오후 예배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표 기도를 처음 하셨습니다. 집사를 받으시고 대표 기도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에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이 두루마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적으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께 성령에 두루마리를 입혀달라라고. 두루마리는 이게 화장실 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배당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창피했지만 전 창피한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같이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꿈 같은 일이구나. 정말 좋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 부목사 때 저한테 와서 막 불평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불평하셨냐면 저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건데 어떻게 대화를 적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적고 기도합니다 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은 기도를 적지 않고 올라와서 하셨는데 적지 않고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길어집니다. 보통 10분 정도를 그분이 기도하셨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고,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면서 막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끝내 어떻게 됐냐면 교인들이 그 장로님 기도하는 걸 듣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 날은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대표 기도는 적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대표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도를 배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온전히 배워 우리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배우라, 기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보통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시작하는 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의 기도는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좋은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였던 것이죠. 즉, 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외워야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라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악용한 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9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여자아이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비명을 떨어진 일이라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의학적으로 뭐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커튼 메이러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자분 아니고요, 남자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마녀들의 저주 때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녀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이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눈에 띄는 특이한 여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하고 그 악명 높은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스라는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눈에 띄는 여자들을 붙잡아가기 시작했는데 티투바라는 카리브해에서 붙잡혀온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외국인이다라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세라 오스본이라는 여자는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잡아왔습니다. 또 브리짓 비숍이라는 여자도 잡혀왔는데 이 여자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라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200명의 여자들이 붙잡혀왔고 그 중에 2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녀로 의심되는 여자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당시에 그 재판하는 모습이 사진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마녀들이 붙잡혀오면요 여기서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마녀들은 주기도문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가 없다라고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떨리는 자리에서 붙잡혀가서 이거 한자 틀리면 나는 죽네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붙잡혀가서 그거 외우라고 하면 그 틀릴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 여자는 마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녀라고 판단된 여자들 그 중에 19명은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었고 그리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20명을 미국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요한내는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도 기도문 하나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기도문보다 훨씬 짧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잠을 줄여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남아 할 일 없어 잠이 안 와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서 내 인생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러 짐 헬스클럽에 가게 되면 지루한 운동을 반복합니다. 역기를 들기도 하고 덤벨을 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똑같은 반복을 행동을 반복하는데 돈 주고 가서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근육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근육이 사라집니다. 영혼의 근육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갖 시험에 다 빠집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불평하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근육이 부족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에 쉽게 빠지지 않고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근육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짐에 오셔야 돼요. 짐 바로 교회입니다. 금요일과 주일날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운동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근육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 한국에서 무척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부흥사시고 우리 TV에도 많이 출연하셨던 분이어서 성도님들도 그 얼굴 보시면 바로 아실 만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작았던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형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욕쟁이입니다. 설교 시간은 거룩하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욕을 하셔가지고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만두시고 정신과 치료받는 분, 또 목회를 그만두신 분,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욕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 욕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뉴스에서 이 목사님이 욕하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반응이 다양합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고 설교를 하나? 이 목사가 저렇게 욕하면 안 되지라는 반응도 있고, 목사가 욕 좀 하면 어떤가? 당신은 욕 안 해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 부흥시키면 됐지 욕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입은 거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큰 문제가 있었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욕 먹은 분이 누구일까요? 그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욕을 먹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저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욕을 먹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빨리빨리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그 욕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주간에 내 입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미국말 중에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져서 그런지 미국말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저걸 딱히 또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저런 말들이 있어요. 저 말들이 있는데 저 말들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는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들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정말 찾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주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화가 날 때마다 아버지 주여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잘하시는 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화가 나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에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가 무슨 뜻인 줄 아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대뜸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화날 때 하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화나면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인지 주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말을 사용하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뜻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시지도 않으시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첫 번째 된 이유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LA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집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 업자분들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 뭐 알 수가 없으니 어느 분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 저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일을 맡겼는데 공사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가 공사비만 받고 사라져버렸대요. 이분은 이 업자를 무척이나 욕을 했지만 그 공사업자는 사라져서 욕을 듣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욕을 많이 듣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기치고 다니네,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욕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고 더 많이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잘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가시잖아요. 그 나가시는 분들이 은혜장로교회 다닌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아시겠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니까 저런 교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대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의 뜻을 다른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은 저걸 우리 나라 잃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네이션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이션이 아니라 통치, 왕권, 주권,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즉 이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미국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왕국을 만들고 삽니다.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죠?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엔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엔 온갖 것이 다 있어서 내 마음속에는 법정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있으면 그 법정에 세워놓고 내가 재판해버립니다.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우리 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면 하늘 어디쯤 있을까요? 하늘에 보이지는 않던데 그러면 뭐 달 뒤편쯤에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안드로메다쯤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다른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그 집의 왕이 되어 아버지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어머니가 왕이 되어 어머니 마음대로 하는 집도 있습니다. 반대로 애들이 왕인 집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왕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교인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른 먹고 와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 테이블에는 은퇴하신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뭐 그분들이 저한테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고는 저를 보자마자 울분을 토하십니다. 어떤 울분이었냐면 목사님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삼식이 취급하고 애들도 엄마하고만 얘기를 하지 저는 저를 그냥 무시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는 그냥 얘기만 듣기만 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억울함 삼식이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토론하다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최대한 은퇴를 늦춘다. 돈은 한꺼번에 아내에게 주지 않고 하는 것 봐서 조금씩 준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아, 저는 그 자리가 저의 미래를 보는 자리 같고 너무 흉해가지고 빨리 도망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지배하는 내 나라 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지배하는 내 왕국 만들고 가정도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다들 내 말 듣고 나한테 순종하는 그런 곳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내 나라는요, 내가 돈 안 벌고 힘 없으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를 가정에 만들어 나가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아이들하고 다 같이. 요즘은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짧게 합니다. 한 5분도 안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가끔 방문하면 더 기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 마음에 세운 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마음으로 세운 가정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의 기도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육신에 근육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함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왕국이 서 있는 자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